굉장히 긴 말씀인데 하리가 애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은 그 흥분한 유대 군중들에게 거의 끌려다니면서 매를 한참 맞은 폭행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뭐 선혈이 낭자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떻든 천부장에게 바울은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살았다.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내가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거절할 수 없도록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유대 군중들에게 이런 기회가 쉽지 않겠죠. 뭐 빌리그레함이 와서 뭐 어디 광장에다가 모아놓고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1절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부형들아 하는 거는 스데반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청중들을 존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히브린 말로 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더 조용해지게 되었다고 2절은 말하죠. 변명하는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좀 구차하게 느끼는 그런 기분이 들 텐데 여기서 변명한다는 말은 헬라의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자기를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변론은 사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짓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지금 변증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제가 여러분 아웃라인에 보면은 앵코미엄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바울은 이 앵코미엄이라고 하는 수사학의 어떤 방식으로 말을 시작하는데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수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자면 내가 이런 짓을 할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바 성전을 더럽히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바 내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모세의 율법을 비난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죠? 처음에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민족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난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나 다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 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러나 다수에서 자랐으니까 넌 모르잖아 라고 할 수 없도록 이 성에서 자랐다고.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몇 살 때 예루살렘에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온 게 아니고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왔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제가 교육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배경 가말리엘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껍벅 죽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두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도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힐렐 학파의 지도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랍비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직접 지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나는 정통한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부족해서 그는 그 뒤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니네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나도 니네 못지않게 니네보다 더함은 더했지 나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있죠.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훼손하거나 나는 성전을 모독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는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이 신임장을 듣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뭐라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까? 4절에 보면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또 소개합니다. 이 돌을 박해했다. 기독교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스테반 죽인 얘기를 아마 포함해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많이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것을 하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을 때 30년쯤 전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때 예수님을 심문했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죽었고 지금 가야바는 현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 공문을 결정한 장로들이, 공회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후 57년경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봅니다. 57년, 58년까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증인이 있다고,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앵커미엄이라고 하는 수사학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고 철저한 바리새인인지를 밝힘으로써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할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말하죠.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6절부터 16절까지인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바울은 예수 따르미들을 박해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들려주는데 회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한 증언은 사도행전에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유명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엎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22장. 22장은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그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으로 가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변론을 하면서 또 자기가 회심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 세 번 등장하는 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9장에서는 누가가 제3자의, 이걸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누가가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근데 오늘 본문과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하는 얘기는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1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의 예수 따르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얘기를 지금 박해하던 얘기를 5절에서 했잖아요. 가던 중 6절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가 얘기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은 누가는 정오쯤이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큰 빛이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훨씬 더 생생하게 1인칭 화법으로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오쯤에 오정쯤에 큰 빛을 봤다고. 그리고 바울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아마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엎어졌다고 바울은 나중에 또 얘기하죠. 그리고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소리는 바울만 알아들었습니다. 같이 넘어진 사람들은 무슨 소리는 들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전에 사용하던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응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는 아직은 주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님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식별하지 못하니까 sir 그런 거죠. 영어로 하면 선생님 이런 존칭이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9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군중들에게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분을 내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만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거꾸로 나와요. 빛은 보지 못하고 소리는 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벌써 성경이 틀린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그러니까 바울과 주님의 대화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F.F. 브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옆에 있던 사람들, 함께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엎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누구도 바울과 말하는 존재의 목소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하워드 마셜이라고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범상치 않은 일을 인지하였으나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겠죠. 당연히. 단지 바울만이 신적인 계시로서의 그 사건을 경험했다. 그들은 빛을 보았으나 그것을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계시로서는 보지 못했다. 그들은 음성을 들었으나 단지 소음으로 들었을 뿐 그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메섹으로 들어갈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군가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바울은 이 순간 즉각적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따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인생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할 일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일러줄 것이고 너는 그것을 따라 살아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울의 인생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과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게 된 바울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죠. 끌려갑니다.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보지 못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회심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확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복음이 가리워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가리워졌으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 거듭나지 못합니다. 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죄인의 영혼에 비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이 표현을 썼을 때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그 큰 광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보았던 그 큰 광채를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빛을 봤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인식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인식이에요. 한 번도 내 인생에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한 적이 없어요. 죄인인 거는 다 인정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전적으로 근데 그 빛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아, 주님은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지금 회중이 누구예요? 청중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에 열성이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내가 해야 할 것을 말해준 그 사람은 헬라 사람도 아니고 어디 야만인도 아니고 너희가 보기에 경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거기 사는 모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마 회당의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것은 바울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의도적이겠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와 그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시 보게 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을 말해줍니다. 14절 15절이에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다 주도하셨다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여러분, 형제, 부형들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 된 여러분이요.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신 것 때문에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하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자기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기 뜻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것 말고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변론의 핵심이에요.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16절에 망설이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하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회심 얘기는 끝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변론의 마지막 대목은 17절부터 21절인데 이거는 주님이 명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고안해낸 아이디어를 따라 살아간 게 아니고 이건 주님이 명하신 일이라고. 지금 1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의 이야기인데 후회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 동안은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3년이 지나서 비로소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게 돼요. 그때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얘기죠.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17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랬지. 성전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랬지. 더럽혔다고 그랬지. 근데 나는 그때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봤어. 그때 하나님을 또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성전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죠.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나에 대해서 하는 증언을 듣지 않는다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그때 방문을 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 18절에 15일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났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거죠. 떠나라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증언을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을 떠나 바울한테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최고의 증인이 납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증거하면 그 진정성을 나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19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증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보다 나은 증인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떠나라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니요.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의 맥락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 너희가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만 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듣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소리소리 지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들은 심지어 23절에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한거와 분노와 격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설교가 50%가 됐을까? 변론이 50% 정도는 마쳤을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바울은 할 말 다 했습니다. 바울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혐의는 결국 주님을 내가 만났고 주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부하여 하라고 명하신 일을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거죠. 니네가 나를 대적하면 단순히 나는 죽일 수 있지만 나를 불러 시킨 하나님을 너희가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32여 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군중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는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 셈입니다. 다시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거죠. 바울이 도대체 이 모든 일에 이게 왜 벌어졌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니까요. 이방인인 천부장이. 채찍질.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로마의 채찍질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받다가 죽거나 평생 불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고문이었고 신문 형식으로 취해지는 고문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이제 바울을 옷을 벗기고, 이게 채찍질할 때 옷을 벗기죠. 하여간 최대한의 고통을 줘야 되니까 옷을 벗기고 그리고 팔을 벌려서 매답니다. 가죽줄로 매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묻죠.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은 채찍질은 너무나 가혹한 고문의 형태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어서 로마 시민은 채찍질로부터 어떤 형식이든지 면제되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황제가 사형에 처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채찍질이 뭐 알다시피 이 뼈나 쇠붙이들을 붙여놔서 살을 다 파는 것이죠.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로마 시민인 걸 확인했겠죠. 로마였더라면 그들은 토가를 입고 있었으니까 로마 시민들은 토가 이 영화 보시면은 왜 이렇게 늘어뜨리고 입는 그 옷 있잖아요. 거추장스러운 옷. 그게 이제 로마 시민의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옷을 입고 있었을 리 없죠. 그러면 로마 시민인 걸 어떻게 아느냐? 당시에 나무로 만든 작은 그 배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로마 시민들은 뭐 목에다가 줄로 걸어서 이렇게 몸에다가 가지고 다니든지 그랬겠죠.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 로마 시민권의 표식을 백부장이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벤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포함해서 로마 시민권자의 영예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로마 시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유대인을,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한 외모 묘사들을 그 2세기 문서들을 보면 바울을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는 외모였다는 거죠. 제가 뭐 안짱다리에 뭐 어쩌고저쩌고 외모 묘사가 되게 요즘 같으면 그거 그 문제 걸릴 거예요. 근데 하여간 바울에 대한 외모, 또 눈썹이 붙어 있었다 그러고 짱구 눈썹 같은 거겠죠. 하여간 키는 작고 뭐 머리가 없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일 거라고는 천부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어봐요. 혹시 로마 시민이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채찍질해서 신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로마법이 그 이런 명령권이 있는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예를 들어 채찍질을 하거나 사형을 선고하거나 목에다가 멍에를 메거나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 밝혀져요. 그러면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혹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니라. 마지막에 천부장이 오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큰일을 저질렀구나. 이 바울이 나를 고발한다든지 누군가가 고발한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나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 샀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급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 천부장도 사실은 굉장히 야망을 성취한 사람 헬라인 중에서는 왜냐하면 상당한 돈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공식적으로는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이게 다 뇌물이에요. 그 관리들 도장 하나 받으려면 관리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뇌물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인도네시아 살아보면서 또 아주 잘 경험했죠. 뇌물이 예, 다 돼요. 뇌물로 이제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보다 한 수 위에 로마 시민권자를 지금 가혹하게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튼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22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28장까지는 사실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죄수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잡혀가지고 풀려나지 않아요. 2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긴 여정 속에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처지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까요? 바울에게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들려줄 진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들려줄 진짜 이야기가 있었고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 거의 피투성이가 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이분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그는 왜? 들려줄 얘기가 있으니까 진짜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들려줄 진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다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 만난 뒤에 그분의 뜻을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쭉 자기의 자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자기 스토리예요. 근데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내가 누구 어떤 사도에게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해 들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복음은 나의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내 이야기였어요. 바울에게 복음은. 제가 우리 교회 등록 신방을 할 때 6주 과정을 사가족 과정 끝나면 이제 등록 신방을 하잖아요. 등록 신방할 때 거의 예외 없이 묻죠. 거듭나셨냐고. 그러면 대답을 하면 어떻게 아시냐고. 어떻게 아시냐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느냐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또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거듭났다 그러면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그러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그러는데 슬프게도 그 이야기를 선명하게 들려주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 얘기를 선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어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줄 진짜 이야기가 나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려달라고 그러면 아 잘됐다 내가 얘기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깜깜해 시험지를 앞에 놓고 모르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은 느낌? 복음이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복음이 나의 정체성?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 또는 사명? 내 삶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근데 그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원래 똑똑하다고, 이 사람 공부 잘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 집안이 대단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 말고 나의 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오늘 보여주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아요. 미친놈이에요. 이게 바울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요.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그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할 처지가 안 되는데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만큼 들려줄 얘기가 있냐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정리해보세요. 자신의 진짜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 이유는 이거라고. 정리해보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없는 얘기를 지어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해보세요. 애들을 기르던 부모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도 그 찬송이잖아요. 엄마한테서 듣던 얘기 있다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듣던 얘기, 들려줄 얘기가 있습니까? 부모들이요? 부모들이요. 주워 들은 얘기 말고 들려줄 얘기가 있습니까? 친구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리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이 만났던 그분을 만난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그 진짜 이야기를 정리함으로써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삶으로 증명되는 복음을 살아내는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목사들이다, 장로아들이다, 내가 뭐다, 뭐 우리가 몇 대손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고요. 이거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얘기를 가진 사람은 들려줄 말을 청산유수같이 해요. 정말로. 입이 열려요. 기적같이. 거침없이 자기 얘기를 통해서 복음과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어린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들. 부모와 자녀가 이 진짜 이야기로 피차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폭도들의 폭력을 당해서 선혈이 낭자한 상황에서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였어요. 들려줄 얘기가 있어. 나에겐 들려줄 얘기가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서문화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화형장에 끌려나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회유와 압박을 받습니다. 잘 알려진 이 말을 하죠.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도 자기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내가 원래 살고 싶었던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만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다음에 그분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얘기. 그리스도와 얽힌 자신의 이야기. 삶으로 증명된 얘기는 힘이 있습니다. 대충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삽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섬겨온 그 진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진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죠. 그 진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공동체는 세상을 놀라게 할 겁니다. 세상이 놀라죠. 진짜 이야기를 가지지 않은 가짜 이야기 속에 파묻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러므로 저는 진짜 이야기를 가진 100명이 진짜 이야기가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수천 수만의 교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 내가 힘이 없다고 느낍니까?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를 구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